함께 오실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30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겟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불소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불소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생의 시글락에서 이런 제목 한번 잡아봤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은혜도 많이 받고 기적도 많이 경험하지만 위인들의 특징은 하나 한결같이 또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자처럼 살다가 왕처럼 마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왕으로 태어났어도 왕에서 내려서 고난 받은 다음에 다시 훈련 받고 다시 일을 하게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 수많은 위인들 요즘 큐티 묵상하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는 고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칙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난은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 받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또 시험을 받는 것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받는 것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죠. 그래서 나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그런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주어지게 된다.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난 없는 삶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삶에 고난이 주어지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시글락의 사건은 다윗이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나락을 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을 찍는 아주 그냥 그 어려움의 극한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글락의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보고 고난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스토리는 오늘 30장을 잠깐 읽었는데 27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글락으로 망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또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로부터 이제는 잘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그러다가 이제 1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부터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해도 그 기간이 한 10여 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옮긴 도망간 장소만 기록된 내용만 봐도 몇 번이나 옮겼냐면은 16번이나 도망다녔습니다. 기록된 것만 해도 16번이니까 아마 더 많이 도망다녔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30세 왕이 되었으니까 또 헤브론에서 왕이 된 기간을 빼면 거의 10대, 20대 초반을 거의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 청춘을 도망다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광야가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다윗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누구 쫓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근데 우리 이 다윗은 자기의 젊음의 때 10대 후반, 20대 시즌을 뭐 하면서 보냈냐면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을 도망자의 신세로 보낸 것이죠. 그렇게 방랑의 시간을 보냈어요. 뭐 라마나요, 기브아, 높당, 아둘람, 그일라, 시가 여러 광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망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가 도망간 그곳의 사람들을 더 힘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라마나요에 도망갔죠. 거기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직접 찾아왔잖아요. 사무엘을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높당에 피신 간 것으로 인해서 높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제사장 85명이 학살된 제사장들만, 주변에 있는 자녀, 아낙네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높당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학살을 당했어요. 자기 때문에. 얼마나 참 이게 그 상상이 잘 안 되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도 그 공동체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역자가 85명이나 죽었다. 야,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진짜 이게 견디기 힘든 거겠죠. 나 때문에 많은 사람, 내가 뭐 이렇게 훈련 받는 거야 뭐 어떻게 되겠지만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것도 아니라 죽었다. 학살을 당했다. 야, 이거 참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뭐 자책감, 피해의식, 뭐 괴로움, 심적 부담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거기 오늘 성경에 본 것 같이 600명의 용사들이 같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와 또 아내까지 합하면 뭐 1,000명이 넘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니 이 사람들은 뭔 죄입니까? 자기 따라다니면서 낙인이 찍혀서 다윗과 한패다. 이 완전히 그 다윗과 한 반란 세력이라는 그 프레임이 씌워져 버려서 완전히 매도당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매도당한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한 공동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다윗의 이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겠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계속 이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힘들겠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뭐 어떤 가족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직장이나 결혼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안 된 게 아니라 10여 년을 이렇게 아주 극심한 괴로움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도망다니고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도든 뭐 잘 되겠지.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이겨보자. 뭐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10여 년이 지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야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런가? 그런 생각 들어오겠죠. 나도 어려운데 야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지? 계속 이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런 삶을 진짜 어떻게 사는가?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아마 처음에 다윗은 믿음으로 이었겠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힘과 능력과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뭐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 어려움의 순간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감당했겠죠. 처음에는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넘게 됐는데 1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참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다윗 또 인간이죠.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지나기가 이제 막막해지는 거예요. 점점 막막해지면서 급기야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이제 붙잡힐 거다. 나는 사울에게 붙잡힐 거다.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왔어요. 사로잡혔어요. 안 될 거다. 이러다 난 망할 거다. 나는 잡혀 죽겠다.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윗에게 막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그 앞에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런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나는 잡힐 거다. 난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피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할 것이고 나는 그것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단어들이 있죠. 다윗의 생각을 잘 볼 수 있는 단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이 생각하기를. 또 보니까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또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 주어가 뭡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좋으리로다. 내가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전에 다윗의 마음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땠습니까? 이 할 리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자기의 최우선의 삶의 목표였고 그것이 자기 삶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고난이 오래될 때 처음에 마음이 사라지고 미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위 자기 문제에 이제 매이게 되는 거죠. 자기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다. 죽겠다. 잡히겠다. 그러니까 이게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의 땅이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에는 원수 같은 땅.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그 땅이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곳에 갈 이유도 없고 그곳에 피난한다.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 땅은 원수 같은 땅인데 그곳에 왜 피합니까? 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 이전에 자기가 대단히 큰 치욕을 경험한 곳입니다. 이전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이 더럽게 될 때 미친 척해서 침을 막 흘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해갖고 겨우 탈출한 곳이 그곳이에요. 수치스러운 곳이죠. 자기가 한번 대단히 아주 모욕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난 실패를 경험한 곳이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갈 생각을 안 하겠죠. 웬만하면 안 가겠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참 얼마나 괴로웠으면. 정말 다윗이 내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정말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신앙 양심상 가는 것은 아닌 것은 맞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잘한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떠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좋아 보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떠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다윗도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불신앙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십수년의 이런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또 고난의 기간을 거치면서 자기의 굳건했던 믿음들이 점점 이제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간다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원수 같은 땅은 내가 왜 가냐. 그런데 이제는 그거 해도 되겠네. 그래야겠네. 그렇게 이제 마음이 들어온 거죠. 이것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삽한 사람, 이렇게 인정한 다윗이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용사 중에 용사를 할지라도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더 깊어지고 더 마음이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고 연달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이런 낮아지게 되는 또 이렇게 불신앙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는 이 시글락에서의 위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불신앙으로 다윗은 블레셋 시글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포위망에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사울이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27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수색하지 않는 거예요. 잘 된 것 같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사울이 정말 날 죽이려고 그렇게 나를 따라다녔는데 옮겼더니 이제는 이게 괜찮아진 거예요. 누군가 나를 따라온다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딱 그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내가 원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자기의 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을 회피할 때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방법으로 하면 뭔가 되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뭐 두려움을 은폐하거나 어떤 이런 괴로움을 숨기고 산다든지 그러면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도피한 거예요. 회피한 거죠.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한 것이 아니라 감춘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무슨 일입니까? 착시효과죠.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마치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롯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죠. 그 좋은 선택 같죠. 가니까 아주 큰 도시에서 도시 문명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어요. 좋아 보이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롯은 아주 비참한 아주 그런 결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는 이런 일이 주어졌지만 더 큰 어려움이 다윗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전쟁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으로 피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신임을 얻게 됐죠. 가드왕 아기스도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다, 괴로움을 받고 있다, 사울이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온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쫓겨서 죽을 위기에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의 큰 용사가 되고 힘이 되겠다. 또 다윗은 싸움을 잘하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기꺼이 맞아서 시글락이라는 장소를 주었던 것입니다. 신임을 얻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게 잘 지낼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울로부터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다 연합군으로 다 출정하게 됐어요. 그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도 출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이 일어나서 연합국으로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출정하게 됐다. 이전에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웠죠. 그래서 도망다니고 막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동족과 전쟁을 해야 돼요. 동족을 죽여야 되는. 나의 고향 사람,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 그런 사람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는 참 진퇴양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전쟁에 나가서 동족과 전쟁을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도 뛰어넘어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심을 받았죠. 무슨 기름 부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그런데 지금 나가갖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약속이 완전히 파괴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리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제까지 무엇 때문에 견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신, 왕으로서 기름 부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시글락은 어떤 장소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실패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래. 어떤 길은, 다윗은 정말 이 길이 좋아 보여서 선택했죠. 이 길을 가면 잘 될 것이다. 내가 정말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갔죠. 뭘 보고 선택했어요? 보기에 바랐다. 보기에 좋아 보였다. 내가 보기에 옳은 거,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로, 나를 멸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런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글락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특별히 어느 때 그런 때가 많이 주어지냐? 고난당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전쟁의 상황, 고난과 어려움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단이 그 고난을 사용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의 큰 미혹은 고난 자체에 있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훈련받는다, 고난받는다, 그것 자체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 사람이 보기에 바른 선택, 그것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내가 어느 길을 가는가,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무엇을 길로 가는가, 어떤 길로 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우리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우리의 중심을 드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다윗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견디다 못해서 그런 거지. 다윗은 이렇게 참기 힘든 기간을 보냈어요. 참 되는 게 없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되는 게 없어요. 나무멍에를 피하려고 했더니 쇠멍에가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어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거죠. 29장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에게 노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사람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기뻤을까. 야, 내가 나가서 지금 큰일 났는데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했는데 방백들이 나서서 이 사람 돌려보내라.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런 방백들의 반대 때문에 참 겉으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왔지만 그 속으로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를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이제는 이 한번 이렇게 출정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의 그 순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역사하실 때 어떻게 다루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하죠. 우리를 넘어지고 망가지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부사,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의 한계를 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의 그 한계를 경험하신다. 내가 볼 땐 안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신다. 하나님이 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 도저히 못 참겠다.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이게 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 어떤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런 말 하시지 마십시오. 자기는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시험 당할 그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은 믿부사 그러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져서 타락하고 죄가 만연한 그래서 악한 자가 득세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인간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죠.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있고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훈련의 그 경계를 정하신다. 시험의 경계를 정하신다. 그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시험의 정도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아주 미약한 뭐 그것만 있어도 너 견딜 수가 없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도 묵묵하게 다 감당하는 각자 각자에 맞는 시험의 분량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려움 또 고난 그게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하나님이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그렇게 하시지 않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시험이 당할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딱 내셔서 이 사람이 그것을 그 시험을 통과해서 정말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전쟁에 나가야 될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극적인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그거죠. 감당하지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딱 내셨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공동체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갈 위기에서 이제 극적으로 다시 벗어나게 됐죠. 다윗 왕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 이제 큰일 났다 그랬었는데 극적으로 이제 시글락에 자기 고향에 본고지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오늘 1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갖고 네겟과 시글락을 침노해서 시글락을 쳐서 불태워버렸어. 다 불태워버렸어.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전쟁에 출정해서 사흘 만에 다시 와봤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갖고 침공하고 공동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말렉 족속은 블레셋이 이제 침공한다 이런 소식을 아마 듣고 이 진지가 비어있으니 가서 약탈하자. 그래서 아마 쳐들어온 것 같아요.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지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들 다 사로잡힌 거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자녀, 가족 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슬픔이나 어려움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집단적인 어떤 패닉에 빠진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자기 가족들이 다 지금 잡혀갔으니 지금 이거 큰일 난 거죠. 뭐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와 감사하다. 한숨 돌리니까 거기에 더해서 청청병력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 기력이 없도록 극도의 어떤 슬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막 그 뭐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온 공동체가 다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고 가족 다윗 자신에게도 이런 슬픔이 벌어졌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 자기의 자녀들이 또 다 잡혀간 자녀들이 잡혀갔으니 이게 지금 그 용사들이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다윗을 돌로 치죠. 이 모든 것 다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렇게 만든 사람 다윗이다. 갑자기 이 공동체의 슬픔이 변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분노로 바뀌었어요.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소위 뭐 눈이 돌아갔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이제는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갑자기 슬픔이 변해서 돌로 막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성을 상실하고 공동체가 이제 완전히 와야 될 위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갑갑하고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뭐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으로 인해서 다윗도 정신을 잃은 거예요. 너무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벌어진 거야. 야 이건 또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전에 있었던 그 어려움의 차원을 벗어나죠. 이전에 있었던 어려움이 차원이 벗어났어요. 이전에는 뭐 자기 한 사람 괴롭고 힘들면 말았는데 이제는 공동체 전체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떤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이때가 아닌가. 이때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같이 살고자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응원하고 다윗과 한 뜻을 합해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다윗을 반역하고 항명하고 죽여버리자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대단히 힘든 거예요. 10여 년 동안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동역자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또 친구도 잃어버리고, 공동체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극한의 상황으로 가버린 거죠. 그럴 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시글락에서의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제 불신앙으로 시글락에 왔는데 이제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뭐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돌 던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으니 어떻겠습니까? 이제 뭐 끝났다. 그렇게 할 순간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힘입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이전한 그 도망간 27장부터 오늘 30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뭐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 기간을 보낸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적들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충격적인 사건, 더욱이 자신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항명하는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아마 다윗의 어떤 그 심령에 굉장한 충격이 가해졌겠죠. 그럴 때 어떻게 됐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요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시글락을 온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해서 힘있고 용기를 얻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다. 다시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동안에 믿음 없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 이제 벌거벗은 모습처럼 아마 그동안에 자기가 리더로서 자기는 뭐 괜찮은 사람처럼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와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믿음 없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고 자기의 모습을 다 그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똑같이 이런 똑같은 급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앞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때도 군대를 보고 두려워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거기서 마귀를 불러냈어요. 악한 영, 무당 귀신을 구태했어요. 악한 영을 불러들여서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이런 위기 순간, 자기 인생의 아주 절박한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내가 회복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고 마음이 낮아질 수 있고 어려운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내가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는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은 이 재난의 현장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지혜롭게 하다가 이것이 그 결과군요, 아마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더 잘 싸우고 힘있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나를 인정한다, 주님 앞에 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자기를 항명하는 동역자, 이런 상황 앞에서 더 분노하고 그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된 것,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결과가 이것이구나, 다윗이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무릎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것을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시글락을 피하는 것이 아니죠. 시글락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꾀대로 시글락에 가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죠. 그동안은 누구를 힘입었습니까? 자기를 힘입었죠. 자기가 뭔가 했던 것, 그것을 힘입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내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주신 힘 없이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런 시글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것 같이 인생의 어떤 잿더미로 변한 시글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글락,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 모든 것도 다 없어져 버린 잿더미로 변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글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인생의 시글락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의 시글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의지했겠습니까? 정말 이런 고난을 해결할 것은 시글락밖에 없다. 시글락으로 가자.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온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윗아, 너의 힘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힘이야. 이 세상이 너를 힘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너 봤지? 내가 너의 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해서 힘을 얻고 두 번째는 기도회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삶에 힘을 얻죠. 용기를 얻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하심을 경험했어요. 은혜가 회복된 거죠.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비아달은 다윗 옆에 계속 있었어요. 에봇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죠. 근데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시글락을 간 이후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기 그 불탔고 자기 자녀들 다 잡아갔는데 뭐 기도가 뭐 필요해. 그냥 가면 되지. 가자. 무조건 가자.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당연히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마 가지 마라. 그래도 이전 같았으면 무조건 갔겠죠. 자기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이 삶을 회복하게 됐어요. 다시 기도의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더 놀라운 회복이 뭐냐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 응답을 받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기도하러 나오기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렇게 나의 동역자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마 그것을 다시 기도의 삶, 다시 이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삶, 맞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지, 내가 그렇게 기도한 삶 살았지, 이런 기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됐을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이런 시글락에서, 절망의 시글락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 기도의 삶을 회복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의 삶의 회복, 그것의 증거,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기로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연약함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있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정말 끝이 없는 고난의 길을 들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같이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탄식하면서 다시 이 아들이 와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 절망의 순간, 인생의 시글락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다시 도로 찾았다는 거죠. 도로 찾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때, 이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욕망함이 회복됐어요. 이전에는 막 피다니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욕망함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 약탈한 원수에 대한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사무엘상 30장 9절에 보니까 한 600명이 가서 부소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9절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600명이 전력 질주를 한 거죠. 가서 부소 시내까지 갔어요. 부소 시내라는 것은 정확한 지명을 알 수는 없지만 급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 강가에, 또 건널 수 없는 그런 강 앞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막 전력 질주를 했더니 뒤떨어진 자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갈 정도로 아주 급하게 쫓아갔어요. 그 10절에 보니까 건너지 못한 200명은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만 데리고 또 이게 적진을 향해서 추격했어요. 거기서 아말렉 진영에서 버려진 이 애굽 소년을 만나서 거기가 어딘지, 아말렉 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 새벽에 기습 작전을 통해서 물리치게 되었죠.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 400명으로 어떻게 보면 그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그러면 400명으로 그 아말렉 군대가, 거기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을 인도에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이렇게 됐어요. 아말렉 백성이 거기에 편만하게 약탈해온 것 가지고 거기 수많은 아말렉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명인가? 400명 가지고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쳤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런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이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앞서서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가서 쫓아가서 네가 바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다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믿음이 들어오니까 추격해서 싸워서 뺏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받으니까 믿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아말렉 백성이 그렇게 편만하게 있는데도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쳤어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8절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았대.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약탈한 것을 다 가져갔다. 다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로찾았다. 그러면서 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찾았다. 야, 이게 진짜 이게 그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할 정도로 빼앗긴 것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뭐 잃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가져가는데 밖으로 또 다 찾아왔다. 아무것도 뺏긴 게 없어요. 다 갖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도로 찾으리라 했으니까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다 놀라운 족속이 나왔죠.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 족속은 농사짓고 목축하는 족속이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은 약탈의 민족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약탈해서 자기 것을 취하는 게 그 아말렉 족속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약탈의 민족이 다윗의 시글락에서 찾은 그것을 다 가지고 가는데 하나도 안 뺏겼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할 때, 자기의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회복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죠. 어떤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시되 빼앗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죠.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아말렉 족속이 다윗을 약탈한 것 같죠. 지금은 그 과거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을 약탈해 갔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현상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다윗을 약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아말렉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한 하나님의 귀한 훈련의 도구가 된 거예요. 아말렉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아말렉은 약탈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용하셔서 지금 다윗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아말렉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 살 수 있을까요? 아말렉은 다윗이 다시 기도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좋은 훈련의 도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모든 훈련이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은 그 악한 도구로서의 사명이 끝나면 이제 폐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있었던 모든 것은 다윗에게 다시 다 돌아오고 아말렉은 폐기가 되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이 시글락의 훈련, 아말렉의 훈련, 나에게 어떤 고난, 어렵고 힘들고 악한 자들이 나를 빼앗아가고 어렵게 하고 그런 것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훈련하고 있는 중이시다.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훈련하고 계신다. 믿음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아말렉이라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말렉이 다윗의 믿음을 회복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도로찾게 하세요. 다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 보일 뿐이에요. 오래된 오랜 기간의 훈련을 받게 한 거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도로 찾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리품을 이제 얻게 하죠. 다윗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다른 것을 다 회복했죠. 다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을 신앙도 회복하고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가? 믿음으로 싸운 자들에게 거기에 더해서 전리품을 얻게 하세요. 전리품을. 그 2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양떼와 소떼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고 또한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 전에 16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 약탈해 두었던 그 수많은 양떼와 소떼 이런 모든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전리품을 얻게.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 전리품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전리품과 같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훈련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한 우리가 삶을 회복하게 될 때 그렇게 하신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잔치를 했죠. 잔치에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상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뭐 상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겨우 감지덕지하게 은혜 받아서 되찾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면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 보너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뭐 꼭 그 상은 아니지만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은혜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그리고 나서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이 그 유다에 있었던 자기의 친구 장로들에게도 보내요. 자기가 누리고 즐기고 사용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을 나눠줘요. 거기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서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참 이게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인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다윗을 그 분배하는 내용들을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윗은 그 전리품을 또 공평하게 나누죠. 그러고 나서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냈어요. 자기는 지금 도망와갖고 시글락에서 겨우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전리품 얻었다고 유다 장로들 친구들한테 보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결국에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관계성, 영역을 확장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자기 전리품을 얻었다고 먹고 마시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베푸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다윗의 이런 고난의 여정을 봤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에 바로 그 순간이에요. 어려운 시즌을 보냈죠. 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다운되고 별로 좋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택하신 자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아말렉을 사용하셔서라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비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쓰지 않으시고 고난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죠. 단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단련을 왜 합니까? 그냥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거죠. 불로 달구고 그것을 계속해서 단련하는 재련하는 그것을 통해서 순금이 얻어져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고난과 이 단련의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가 아신다 나를 보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말렉의 공격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아말렉을 사용하는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윗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예전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 힘입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찾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훈련과 또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말렉과 같은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다 도로 찾게 하실 것이고 전리품도 주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훈련 과정 속에서 좀 시글락의 삶이 패배의 시글락이 아니라 회복의 시글락으로 다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